예, 이미 광고드린 대로 목사님이 두 주 동안 한국을 방문하시게 돼서 이번 주는 제가 그리고 다음 주는 신상근 집사님이 말씀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어쩌나 하나 걱정을 했는데 이전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바르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신명기 5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건데요. 통역하는 우리 아이사 경제가 집사님 말 설교도 짧지는 않네요. 뭐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신명기 1장 4장 목사님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오늘 커버해야 될 양이 5장에서 27장이라서 빨리 저희들이 바르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사님이 전하신 1장부터 4장은 40년 광야 생활의 회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나눌 5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은 율법 재설명, 곧 현재에 지켜야 할 내용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잠시 성경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피면요. 성경의 역사는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신약 2000년, 구약 4000년의 역사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크게 10개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가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아담으로 시작하는 인류의 시작. 그 다음에 둘째가 창세기 11장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시작. 그 다음에 셋째가 이집트 노예 생활 400년이고요. 그 다음에 넷째가 광야 방황 40년. 그 다음에 다섯째가 가나안 정복 정착 20년. 그 다음에 여섯째가 사사기 400년. 그 일곱째가 통일 왕국 120년. 여덟째가 분열 왕국 400년. 그 다음에 아홉째가 바벨론 포로기 70년, 그 다음 열 번째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침묵기 400년입니다. 그래서 이 중 우리가 광야 방황을 40년을 마친 네 번째 시대 마지막 끝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단강 도하 직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상으로 그래서 네 번째 시대의 마지막 끝에 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파악할 때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꼭 거쳐야 되는 과정 중에 서기와 해석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첫째 서기는 영어로 exegesis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고 이 주석을 통해서 이 구절들의 뜻풀이들을 모아서 본문 전체 원래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의 문장과 문맥, 시대 속에서 사건이나 문화를 그 시대에 어떤 의미였는지 파악해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에서 보면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광야 40년의 역사를 들려주면서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들어가서 살게 될 약속의 땅에서 이를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년 전 문화와 상황과 인물들 속에서의 본문의 원래의 의미를 파악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해석이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해석학은 허머뉴틱스라고 해요. 그래서 허머뉴틱스라고 하는데 늘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본문 뒤에 있는 뜻이 무엇이고 오늘날 그 본문이 어떤 의미이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과거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내 삶으로 갖고 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광야 40년의 방황과 율법이 오늘 내 삶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오늘 현시대와 문화 속에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시켜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을 볼 때 서기와 해석의 과정이 우리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중에 호주에 오기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이르는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받고 왔다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물론 호주 이민이나 유학 워킹을 준비하는 중에 목사님이 그런 본문을 택하셨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지만 그럼 그 설교를 하신 한국에 계신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은 아직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못 떠난 것인가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지금 석이라는 신학적 용어라 해석하기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늘 하고 계시는 만료결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나눠드리는 질문의 1, 2, 3번은 본문 내용의 문맥적, 역사적 분석을 통해서 본문 원래 의미를 파악하는 거고요. 4번, 5번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 형상대로 지어진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오늘 내 삶의 그 본문을 연결하여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요약 결단은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읽고 적용해가는 바른 길잡이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성경의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상을 보고 현상을 보는 눈인 패러다임이 성경을 통해서 재해석하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곧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성경적인 가치를 장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성경적 시야와 깊은 통찰을 갖는 기회로 만료결을 사용하시고 셀 가운데서 서로가 검증하시고 도전하시고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지난 시간에 1장에서 4장까지 살폈는데요. 오늘은 4장 끝부분부터 27장까지 살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잠시 여기 보시면은 회고라고 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과거에 있었던 일, 40년 광야 방황에 대한 일이었고요. 역사 회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현재입니다. 5장부터 27장까지는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다시 반복해서 가르치면서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 신상근 집사님이 나눠주실 부분이 이제 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5장은 십계명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내산 약속에서 항상 우리가 계속 배웠듯이 가장 중심이라고 하면 십계명인데요. 그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래서 그 기초인 십계명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통 10계명을 말할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을 위한 계명이라고 들어왔는데요. 이런 기존의 전통적인 해석들의 오점을 다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4계명인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이 설명하셨듯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줄로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를 신명기 5장의 본문을 통해 볼 때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라도 엿새를 일했으며 쉼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1, 2, 3계명도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하는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1대1 후원자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religion이 아니라 relationship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참 신앙의 목적이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이러한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임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부분에서 십계명의 1, 2, 3계명을 재해석해 볼 때 이것이 그저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그러는 비인격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의 축복된 삶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하면은 주로 어떤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파라다이스나 뭐 낙원, 뭐 호주를 천국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고 반대로 임재가 없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원자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크루즈를 타고 막 소망하던 목적지에 한 자매가 도착해서 그동안 배고픔을 가지고 이제 승무원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배에 타기 전에 가져온 치즈하고 과자로 자기는 버텼는데 도대체 저기서 먹는 식사하고 음료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니까 거기서 일하는 승무원이 다 포함이라고 그랬던 그 예문 다들 기억하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기보다는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견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의 가치, 하나님의 임재의 천국을 종종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계명 1, 2, 3계명에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과정 전체의 증인으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6장을 보면 10계명을 풀이해서 말하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축복의 길인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세계명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10계명과 더불어서 역사를 설명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 유일한 길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바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레위기에 반복되는 부분이 많고요. 특별히 오늘 전하는 5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은 레위기의 반복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다르다면은 이것은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40년을 체험하고 살았던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다시금 알도록 호소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레위기와 또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잊지 말도록 곳곳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라는 것을 적어 붙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자녀들에게 힘써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킴으로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물려줘야 할 것이 있다면은 믿음의 유산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또한 이거는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것이 영적인 자녀를 세워가는 것,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모두 멸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타협이 아니라 멸하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진멸할 것이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나 싸움을 할 때 우리보다 힘이 센 사람과 싸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결과가 뻔한 거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수적으로 우세하거나 무기가 더 강력해서 이길 승산이 있을 때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놓고 너보다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철병거로 무장한 족속이고 하늘까지 쌓은 높은 성에 사는 거인 족속이라고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역사의 매 순간마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 본문을 봤을 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감히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닥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은 우리가 이해되는 그런 상식선의 믿음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능할 것 같은 거 우리가 해석하기에 될 것 같은 거 그런 게 아니라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8장도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평안의 기림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런데 왜 죽음의 땅을 탈출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천국이 아니라 광야 같을까요? 방금 우리가 나눴다시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장 2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틀치 이상의 음식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 전날만 하나님께서 이틀치를 거두도록 하셨고 혹여 거두는 사람이 있어도 다 썩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을 하나님이 매일같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삶을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안타깝게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40년을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려주셨는데 인간들은 걱정 없는 삶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쌓아놓길 원합니다. 이틀치 이상 쌌을 때 다 썩었던 것들을 우리가 배웠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쌓아놓은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조물주보다 높은 건물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왜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까?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돈 걱정이 없어지면은 근심이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떡을 주시면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말이지 더 많은 떡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9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직접 강한 족속, 아낙 자손들을 무너뜨리고 멸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승리나 좋은 기회들이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안악 자손들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양하기보다 본인들의 영광으로 내 힘이었다라고 이스라엘이 착각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9장 5절 보시면은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과거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여기서 언급하면서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셨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 근데 내가 잠시 40일 동안 말씀받으러 올라갔는데 너네들 뭐했니? 그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던 게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 인간들이 어떤 죄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클리어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보다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우리 모두 다 지금보다 형편이 좀 나아지고 상황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순종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절대 풍요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예서 봤듯이 목이 곧고 굳은 옛사람의 본성,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금 평생 장사를 하시고 계속해서 장사를 하셨는데 장사가 3일 잘 되면 살 것 같은 게 장사고 3일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게 장사라고 하세요. 근데 3일 잘 될 때 우리가 찬송하고 그만 장사가 3일 안 되면은 기도하느냐. 그러기보다는 3일 잘 될 때 교만하고 3일 안 될 때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쉬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언제라도 배신하고 우상을 따라갈 그러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하라고 여기서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언제라도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겸손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도 계속해서 교만하게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비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모든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겸손할 것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리고 단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요즘에는 뭐 모바일폰에 항상들 다 갖고 계시지만 그 마음에 넣고 다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마음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되새기라는 거죠. 그래서 되새기면서 그렇게 사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든 게 일하는 시간하고 자는 시간 말고는 계속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 목사님이라는 어떻게 위치가 목사를 더 목사답게 하는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성경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접하다 보니까 아, 그 삶이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우리가 앉으나 서나, 요즘에는 뭐 저도 블루투스로 틀어놓고 차에서도 다니지만 항상 운전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11장은 6장에서 반복되는 결론처럼 축복의 키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복된 미래를 약속하고 순종할 때 강한 나라가 되고 순종할 때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장 10절에 보시면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 다릅니다. 이집트에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인류 문명의 발상지 그러면서 강들에 대해서 배울 때 이 나일강을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나일강 삼각주 그런 거 학교에서 배우셨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 주변의 비옥한 토지와 나일강의 풍부한 수자원이 만들어내는 토지 여건 그런 것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토지와는 완전히 다른 조건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토지는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철저히 하늘에서 오는 비에 의지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순종할 때는 철 따라 비를 줄 건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는 하나님 없이도 비옥한 토양이고 늘 풍성한 땅입니다. 물이 풍성한 땅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러워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잘 풀리는 인생이 가장 저주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최고의 일, 최후의 일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은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 앞에 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택은 주체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질문을 신앙생활 가운데서 많이 합니다. 어떤 길이 주님의 길입니까? 주님의 대답은 내게로 가까이 와라, 더 가까이 와라. 근데 내 욕심과 주님의 뜻을 맞추길 원해요. 이 직장입니까? 저 직장입니까? 한국입니까? 호주입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은 내게로 가까이 와라, 더 가까이 와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오늘 나누신 오늘 말씀처럼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택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들을 하시는 성도 되길 바라시고요. 이어서 12장부터 26장까지는 레위기에 나왔던 구체적인 삶의 규례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빛된 자녀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서는 우상 제단을 다 파괴하라고 말씀하세요. 삶의 순서. 그래서 오늘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상 제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파괴하라고 하셨는데 그거 오늘 우리한테 무슨 의미인가? 우상의 제단의 파괴는 죄와의 완전한 단절을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는 교회 있고 크리스찬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단절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 가장 먼저 우상 제단의 파괴, 이는 죄와의 단절을 말하고요. 예, 두 번째는 죄와의 문제가 해결되면 반드시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제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승리를 이뤄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을 설명하고 나눠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행할 규례와 법도를 설명하면서 우상의 문제와 예배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음식이나 십일조, 안식년, 유월절, 재판, 레위인, 제사장의 역할, 도피성, 전쟁 규칙에 대해서, 그리고 21장부터는 생활에 관련된 규정들에 대해서, 그리고 26장에는 첫 소산과 구제용 십일조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일조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안 주신 것들을 기억하죠. 토지 분배를 열두 지파에게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들에게는 토지를 주지 않으셨어요.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속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레위 지파는 뭐 먹고 살아요 그러면? 십일조에 의지해서 살도록 하셨어요. 예배할 때 우리가 재물을 갖고 온 것들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것들로 생계 유지를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십일조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은 레위 지파는 생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안 주셨어요. 그래서 땅도 없는 그들이 다른 지파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으면은 당연히 재물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고 십일조를 바르게 드리지 않으면은 레위 지파는 생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지파 밑에 가가지고 허드렛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담당해야 할 자리가 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것으로 인해 예배에 무너짐이 생기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패망하게 되는 결과가 오는 것들을 이후의 역사에 사사기에서 또 분열왕국, 그다음에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국 가셔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계시는 게 성도들한테 얼마나 유익인가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일 갔다 와가지고 저녁 때 준비하다 잠들고 일주일 내내 침대에서 자본 적이 없는데 정말 우리 목사님이 만약에 이렇게 삶을 유지해야 된다면은 정말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알바 가고 바쁘시면은 정말 제대로 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목사님이 한 분이 우리가 계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계속해서 배워갈 수 있고 성경을 배워가고 바르게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참으로 축복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더 깊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에 지금 도하하기 일보 직전인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책할 때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죠. 기존에 살고 있는 지파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6년에서 20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정착기, 정복기 이후의 시대를 사사기라고 하는데 이 사사기에 보면은 12장에 단지파가 자신의 지파의 제사장이라 되라고 하면서 레위인 청년을 데리고 가요. 미가라는 사람 집에서. 근데 레위인 청년이 은으로 만든 우상을 들고 나와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은으로 부어 만든 그 우상을 들고 나오는데 레위인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고 점을 쳐주는 복술가로 전락해 버렸는데요. 이게 수백 년 후의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살 땅을 찾아 헤맬 때니까 불과 얼마 안 된 거예요. 몇십 년 안 된 거예요. 요단강 도하해서 얼마 안 지났는데 레위 지파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모른다는 거는 다른 지파들도 거룩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일조는 첫째, 우리가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되새기는 삶을 살게 해줘요. 둘째는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는 근원이 돼요. 예배를 지킬 수 있게 해주고 그 예배의 유익을 내가 받음으로써 나의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함께 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물질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후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은 여러 가지 절기들 중에서 유대인 남자들에게 하나님이 13세 이상 되는 유대인 남자들은 다 하나님에게 1년에 3번씩 얼굴을 비치라고 그랬어요. 3번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에는 누가 남나요? 13살 안 되는 어린아이들과 노인과 와이프들이 남겠죠. 그러면 각자 집들은 어린아이와 부녀자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이 이 시기에 무장해제가 됩니다. 이러한 전통은 주변 국가들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쳐들어가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전에 주일 장사를 접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런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지신다는 걸 좀 배웠어요. 굶겨죽이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키겠다고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키실 필요도 없고요.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워킹홀리데이 오신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에 주의를 지키는 것이 현실상 어렵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당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순종하라고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27장에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해야 할 일들을 말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규례 이것을 잊지 말고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그 제목과랑 똑같죠. 그래서 영어로 듀트로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노래를 둘이 부르면 듀엣이라고 그러잖아요. 듀엣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복사하면 듀플리케이트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복사 제2 둘이라는 의미의 어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이라는 말 계속해서 반복을 통해서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너간 후에는 모세가 율법을 돌에다가 정확히 기록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그림심산. 지금 어디냐면요. 지금 저 사해에 바로 위에 보면 모압 광야라고 보이시죠? 저기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넘어가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러는 일들이 거기서 나오는데요. 그림심산과 에발산이 저 위에 보이시죠? 그래서 그림심산과 에발산에 세우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큰 소리로 외치면 그것들을 백성들이 아멘 외치게 해서 약속의 주체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을 때 누가 대신 맺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행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나 리더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모세처럼 그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과 약속 앞에 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직접 아멘으로 약속을 하는 자리까지 초대하고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각자가 우리가 아멘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아멘 많이 하고요. 감동이 될 때 아멘하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살겠다는 의미의 아멘이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멘은 어떤 아멘입니까?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는 아멘입니까? 아니면 내가 좀 알았어요 하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알다라는 성경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부부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알았으므로 셋을 임신했다. 이거는 부부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얘기예요. 그래서 롯이 말하되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 둘이 있으니 롯의 딸들은 딸 둘이 있으니 이렇게 말했는데요. 롯의 딸들은 약혼자들이 이미 있었어요. 남자가 뭔지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런 말씀은 부부의 친밀함으로 아는 것과 같은 깊이 있는 사귐과 관계를 통한 알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그 아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 무너짐이 심하니라. 왜 우리 인생이 무너질까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공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목표했던 바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면 성공일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아까 찬양하는 자매님께서 나눠주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실패랑 성공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의 실패는 성공과 같은 단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면 다시 성공하는 그런 성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스스로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다음 주 신상은 집사님이 계속해서 28장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